우리 노르우드 성전뿐만 아니라 포틀리에서 한 5, 60명의 저희 교인들이 함께 우리 특새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자, 예배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들을 삶 가운데서 배울 점과 고쳐야 될 점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월요일엔 참으로 두 얼굴을 가진 군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 가운데 며칠 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참 그런 이중인격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와 마지막이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물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참으로 물질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참 살아가는 데에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이것을 사랑하며 이것을 무엇보다도 앞장세울 때에 우리는 거짓되고 위선되고 더럽고 맹목적인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돈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의 삶에는 종말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삶이 있었고 또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무원이로되 유기약하여서 참으로 믿음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데가 있어 그런지 다가오는 많은 유혹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주님께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찬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 그 장소에 가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다른 복음과는 달리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호숫가에 두 배 있는 것을 보시고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마 고기 잡고 있었나 봅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그물을 다른 쪽에 던져서 잡으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불러주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 잡음으로. 그러나 그들의 경험보다 지식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릅니다.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목수의 아들이 이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뭐 가구 같은 거 만드는 것은 잘했을지 몰라도 부모를 도우면서. 그러나 이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훨씬 더 경험과 모든 면에서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을 낮추고 예수님께서 하는 말에 순종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움직였는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리니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혹시나 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게 확실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의심하기보다는 말씀에 의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였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노하우가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죠. 때론 이것에 의존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은 그렇다 아니 그리 아니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 불러서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존하여 산다는 이것이 때로는요 잘 계산에 안 맞아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 한 거의 7년 전에 동양선교계에 부임했을 때 소송이 11건이었습니다. 서로 소송하고 갔을 때 뭐 저도 뭐냐 막 소송을 뭐 첫 예배 마쳤는데 100만 불 소송장을 받지 않나.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송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소송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당회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소송하면 안 됩니다. 소송 다 취소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건 뭐 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또 맞소송하 이런 거 다 취소하십시오.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만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만은 일을 하면서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문 닫아야죠.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절대로 소송은 앞으로 안 한다. 아예 헌법을 바꿔버렸어요. 교회 소송하는 사람은 교회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헌법으로 바꿔버렸어요. 오직 하면은 동양선교교회 안수 집사님 취임식 할 때 안수 집사는 교회 수 안 하는 집사가 안수 집사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럴 정도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까 소송 계속 당해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한번 맛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로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베드로의 삶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주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죄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얼마나 참 그 유행가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 뭐 그렇게 그 노래처럼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는 과정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고 나의 전부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함께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서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더러운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교인들 삶 가운데 이러한 부르심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나 죄인됨을 발견하고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주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이런 삶,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 번째 큰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무엇이었냐 하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내가 나를 배신할 거다. 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남다른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배반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자신만만했어요. 이 복음서에 보니까 여러모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거기 같이 갈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엔요, 제가 정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착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단과 결심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신앙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뭐 의지가 강하고 나는 한번 예수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무슨 능력과 힘으로 주님을 따랐는지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성질급하고 일저지르는 이런 베드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중보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까맣게 잊고 내가 뭘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주님의 붙드심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투성이 된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나의 의지가 아니요, 나의 힘도 아니요, 100% 주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만만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을 이 안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기보다는 내가 좀 잘해서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뭔가가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착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실패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참으로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라, 하나님의 벌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요, 거꾸로 되는 적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는데, 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는데, 저는 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 애플 회사의 그 대표죠. 그분의 재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병에 시달리다가 그냥 힘없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돈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명예와 위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세상에 그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세 번 부인하는데 여자아이가 와서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을 때에 아니로다 합니다. 세 번째 물을 때에 나는 알지도 못하노라, 점점 더 부인하는 것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나의 힘에 의지하고 나의 능력에 의지하고 사는 삶은요, 이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우리는 정당화시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 아 이래도 괜찮구나 하면서 그때 닭이 세 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꼭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던지, 친구를 통해 말씀해 주시던지,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던지, 우리에게 꼭 돌아올 찬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 눈을 뜨고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깨닫습니다. 세 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올 때에 깨닫는데, 베드로가 자기 혼자서 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 그러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놔뒀으면요, 베드로 세 번 부인하고 어디 또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기 혼자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 데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아서 베드로와 눈을 마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요 주님으로부터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 맞추는 그 순간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의 찬스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됨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어디 숨어서 자기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요, 가룟유다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후회로 끝났을 것이요. 아, 내가 그러지 말걸 왜 그랬나. 그러나 베드로에겐 회개가 있었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후회는요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회개는요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몸은 살이고 위험한 곳을 피하려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것이 회개와 후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요한복음 21장 보니까요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Do you love me? 날 사랑하냐? 묻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왜 세 번 물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한 번 물어갖고 사랑한다 그러면 됐지 왜 세 번 물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삼위 성경에 뭐 그 참 삼위일체 또 뭐 삼위로 부활하시고 이런 의미가 있다 하지만요, 닭이 세 번 울 때 세 번 부인했잖아요. 내가 세 번 부인했는데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라고. 이제 너에게 사역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 때 이제는 너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양들을 먹이면서 양육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진 삶이 주어졌습니까?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고기는요, 살아있던 고기가 물에 있던 고기를 건져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있는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내면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어요. 새로운 방향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때로는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눈 맞추시고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약을 먹여라. 제가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양고기 그 뭐 다른 거 없으면 먹지만요, 안 먹는다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싫어하십니까? 양고기 참 맛있는데. 성경 이야기랍니다. 양을 먹이라고 했지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요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세상에서 갈팡질팡하고 갈 길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먹이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꼭 먹이는 일 잘 챙겨 먹이셨어요. 보면 제자들 참 이렇게 어렵게 뭐 고기 잡고 있을 때 해변가에서 아침 준비하셨어요. 조반 이 브렉패스트에 아주 전문가셨어요. 저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아침을 잘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무리들이 말씀 들으면서 배고파하는 것 같으니까, 아, 먹을 게 없으니까 뭐 기적적으로 만드셔서 오병이어로다가 뭐 만여 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이 육적으로 먹이는 것도 너무나 잘하셨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 일에 우리에게는 배워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베드로, 참 시작을 보면요, 그의 시작은 별 볼 일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쓰실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베드로가 교회 대표로서, 참으로 베드로가 이 마지막에는 이 순교를 당하는데, 뭐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셔서 이 동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교회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제가 듣는 말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랑하셔서 꼭 필요한 때에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다고. 이재훈 목사님 오셔서 시스템 하셨고, 한교산 목사님 오셔서 말씀으로 다져주셨고, 박형원 목사님 와서 뭐 할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믿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게 되면요, 우리는 배은망덕한, 주님을 배신하기에 꼭 알맞는 이런 존재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배반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 잊지 마세요. 베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